사무엘하 3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이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엘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수로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아멘. 자, 오늘부터는 이번 주간 우리가 사무엘하 3장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3장에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를 1절에서 마치 주제를 제시하듯이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죠.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첫 번째로는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두 번째로는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래서 다윗의 집이 어떤 모습으로 강해져 갔는지 반대로 사울의 집은 어떤 모습으로 약해져 갔는지를 3장 안에 기록하고 있을 겁니다. 어찌 보면 이 다윗이 오랜 광야 생활을 거쳐서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복 주시겠다고 했던 것들이 성취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복을 받기 시작하는 첫 도입부 부분이지만 앞으로는 계속해서 강대해지고 강대해지고 자꾸만 더 복받는 모습들이 나타날 거예요. 다만 이 본문에서 기록한 것처럼 점점 강하여지고 점점 약하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실 때 조금씩 조금씩 복을 주신 거예요. 또 사울에게도 심판하실 때 조금씩 조금씩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물론 사울은 이미 심판받아 죽임당했지만 사울의 집이 아직 남아있었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런 모습 보면 좀 답답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어차피 능력을 다 갖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뜻도 정해져 있으니까 다윗을 그냥 단번에 최고로 만들어주시거나 전세계를 주름잡게 만드시거나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시고 조금씩 조금씩 낫게 해주실까? 또 사울의 집을 심판하실 때도 한꺼번에 폭삭망하게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조금씩 조금씩 점점 약해지게끔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런 점들을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마음에 안 드는 그리고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생각들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다 알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되고요. 하나님을 또 무시하고 경시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은 흥하고 대단해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윗의 집이 점점 강화해져 갔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2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 기록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윗이 아들들을 낳은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어디에서 아들들을 낳았는지가 먼저 나오죠. 2절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다윗이 고난당하던 광야 시기에서는 아이들이 없었습니다. 도망다니기 바쁘니까 애를 낳아서 키우거나 이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 일부러 그랬는지 아니면 하나님 주시지 않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헤브론으로 올라온 뒤에 곧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백성들도 기름을 부어서 유다의 왕으로 세움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이후에 다윗이 자녀들을 얻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경에 보면 항상 비슷한 패턴이에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다음에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모습으로 돌아온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조금씩 성취된 다음에 다른 복들이 더 주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이 가나안에 찾아왔다가 기근이 있으니까 애굽으로 도피를 해갔죠. 그랬다가 애굽에서는 애를 낳지 못하고요. 다시 돌아온 이후에 아이를 낳습니다. 우리가 슬픈 이야기지만 룻 같은 경우에도 자기 시어머니와 함께 두 명의 과부가 되어서 다시 돌아오죠. 돌아온 이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들을 낳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아들들이 여섯째까지 쭉 나옵니다. 여섯 명의 아이들이 쭉 나오는데 이걸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서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긍정적인 측면에서 생각해보자면 일단은 아이들을 낳았으니까 이거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은 것이죠. 구약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얻게 하시는, 자녀들을 얻게 하셨던 것은 참 귀한 은혜이고 복이고 이것이 강해지는 모습입니다. 결국 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강해지는가? 자녀들을 얻는 것. 뭐 다른 측면으로 이야기하면 영적인 자녀들을 또 얻는 것. 이것이 강해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섯 명이나 된 아들들을 쭉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이건 이제 좀 사실 일반 목사님들은 잘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는데 저는 조금 부정적인 측면을 더 강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실 때마다 마음속에 조금 그런 찜찜함들이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이게 복받은 모습 맞습니까? 이게 정말 강해진 모습 맞습니까?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다윗을 좋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자녀들을 낳은 것을 참 다복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뿐이지 불신자에게 이거 읽어보라고 하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콩가루 집안도 이런 콩가루 집안이 없다 그럴 겁니다. 이게 보면 지금 부인이 몇입니까 도대체? 아이들이 여섯 명인데요. 여섯 명을 낳은 엄마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다윗에게 부인이 몇이 있었던 거죠? 여섯 명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인은 둘입니다. 광야 생활할 때 부인이 둘이 있었어요. 그때도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아무리 다윗이 했던 행동이지만 부인을 한꺼번에 둘이나 얻는 게 이게 말이 될 일이냐.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심판받아 마땅한 행동이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애당초 첫 번째 부인이 있었죠. 사울의 딸과 결혼을 했었잖아요. 무슨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같이 지내지 못할 형편이 되었으면 다윗이 혼자 지내든지 아니면 그 관계가 정확하게 청산이 되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채에서 다윗이 둘이나 부인을 얻었다고요. 그럼 그 두 명의 부인 이외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네 명의 또 다른 부인들은 도대체 이거 언제 얻은 걸까? 어디서 얻은 걸까? 여러분 이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이 집안이 화목했겠습니까? 평안했겠습니까? 어머니 한 사람이 아이들 여섯 명을 낳아도 여섯 명의 아이들 간에 지지고 볶고 난리인 때들이 많은데 엄마가 다 각각 다른 배다른 형제 여섯 명이 같은 집에서 살고 있으니 이게 평안하기는 힘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런 점을 생각해 보면 도대체 이게 뭔가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본문 2절부터 보면 맏아들은 누구 둘째는 누구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엄마들을 가만히 보면 다윗 아내들을 보면 심지어 이방 여자들도 여럿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방 여자들과도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그런 이야기 하죠. 나중에 다윗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다가 나중에 솔로몬 시대가 되면 솔로몬이 제일 처음으로 결혼했던 여자, 첫 번째 부인은 애굽 여자입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솔로몬은 애굽 여자를 자기의 첫 번째 부인으로 맞이했을까요? 왜 솔로몬은 그 이후에 천 명이나 되는 여자들을 처와 첩으로 거느렸을까요?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 아빠가 자기 아빠였던 다윗이 그 모양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거 쳐다보고 그게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점. 그러니까 이걸 과연 강성한 모습이라고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부정적인 측면이 많은 거예요. 지금 제가 쭉 인간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씩 왕과 관련된 내용 말씀드릴 때 제가 늘 인용하고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할 때에 너희가 만약에 이방 사람들처럼 왕을 세우자는 논의가 일어나거든 이러이러한 왕을 세우라 라고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과정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왕에 대한 내용을 보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이 아니라 너희 형제들 중에서 왕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그 왕해야 되는 행동들을 몇 가지를 두고 있는데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러니까 군대를 많이 양성하지 마라. 또 군대를 양성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이게 이제 왕해야 되는 행동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면 그 아내들이 왕의 마음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도 금지하신 거예요. 왕은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됩니다. 비단 왕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도 왕을 많이 두면 안 되죠. 또 신명기 17장을 보면 아내만 많이 두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아내뿐만이 아니라 왕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금과 은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율법책을 등사해서 복사해서 자기 앞에다 두고 평생 동안 손에 내서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 그게 이제 왕이 해야 될 행동이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도 어그러지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 현실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읽으면서 이름들이기 때문에 읽으면서도 누군지 잘 모르고 막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여섯 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해서 여기 나오는 여섯 명의 아들들 중 그 누구도 왕위를 이어받지 못합니다. 여기 나오는 여섯 명의 아들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의 아들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비참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다윗이 강성해지고 있는데 이 강성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물질적으로 보면, 육적으로 보면, 세상적인 시선으로 보면 자녀들도 많이 낳고 아 이제는 좀 번듯한 집안을 이루어가는가 보다, 괜찮은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진정으로 복을 받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길 원했다면 그리고 참된 강성함을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셨다면 여기 지금 나타난 모습이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복이 맞다면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과연 이런 복을 주시기에 맞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다윗을 잘 되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다윗이 지 멋대로 행동하고 살아서 이런 결과를 낳은 것인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런 복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손주들을 여섯 명 낳았는데 며느리가 여섯 명인 이런 복을 임하기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결코 아닌 거죠. 그래서 결국 뒤돌아놓고 보면 뒤돌아서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오늘 본문 내용에서 제가 설교하는 내용의 결론입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맞을까? 아니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대로 하면 내가 다 잘되게 해줄게 하니까 다윗이 제멋대로 행동을 해서 이런 결과를 얻은 것일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복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역사에는 가정이 없지만 시계를 거꾸로 막 돌려서 다윗이 이제 헤브론으로 막 들어왔습니다. 헤브론으로 들어와서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고 다윗이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전제하에 만약에 다시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무엇을 간구했어야 할까요? 여러분 그때도 이미 늦었지만 그때라도 열어두고 있었던 부인들 정리해야 합니다. 정리했어야 됩니다. 이미 늦었죠. 여러 부인이 있으니까 이미 죄를 지었죠. 그래도 그때라도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인 한 사람만 남겨두고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복된 자녀를 얻게 해주시고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비록 지금 당장이 아니고 천천히 천천히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제가 평생 주님 붙들고 살다가 최후에 승리하는 사람 결국 번성하고 강대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녀에게 물려주는 그런 다윗의 나라 그런 유다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야 합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런저런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해줄게. 네가 바라는 거 내가 다 너에게 성취시켜줄게. 내가 너를 강하게 만들어줄게. 그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야 할까? 우리는 무엇을 정리해야 할까? 우리는 무엇을 여지껏과 다르게 살아야 할까?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고 회개하고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풍요로움도 하나님의 복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강성함을 누리되 복을 누리되 다윗을 따라가지 마시고 다윗과는 다른 모습으로 온전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바라보는 것, 우리의 누리는 모든 것들 다 주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다윗의 집에 태를 열어주시고 왕자들이 태어나게 하신 것 우리가 바라봅니다. 한편으로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시간이 흘러 나중에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 이 아들들로 인하여 다윗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이 아들들이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것으로 인하여 다윗의 가정이 얼마나 파탄이 났는지 우리가 생각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형통함 주실 때에, 네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이루어주겠다고 하실 때에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나의 생각, 나의 바람, 나의 욕심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점차점차 서서히 서서히 주님의 은혜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실족하거나 실망하거나 낙담치 말게 하시고, 오히려 시간을 두고 더욱더 간절히 오랫동안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